2023년 미국에서 더 그레이트 디처칭이라는 우리말로는 탈 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영어에서 알파벳 DE, 이 DE자를 붙이면 분리나 이탈을 의미하니까 디처칭이라는 이 뜻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일 것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성장 경제에서 떠나야 한다는 의미로 디그로스, 다시 말해 탈성장이라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뜻의 신조어가 있다면 이와 반면에 디처칭은 탈교회라는 용어이기에 교회 위기를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최근 25년간 미국에서 약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2023년 기준 약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따져보면 이탈자는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실로 엄청난 비율인데 이대로라면 미국 교회의 미래가 참 암담해 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없겠지만 주된 이유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소련 붕괴, 극우에 결부된 기독교,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소련과 미국은 아까 선의 체제 대결로 미국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는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악의 축이 사라졌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우 세력과 복음주의 교회들이 영합하게 된 것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관심을 멀리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군가의 간섭 없이 기독교 세계관 바깥의 세계관을 접하게 된 것도 기독교를 떠나게 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탈교회 현상을 설명하는 그럴싸한 이유들도 있지만 탈교회 현상 문제는 더 심층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또 다른 관점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자본주의 탓으로만 분명 돌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탈교회 현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문화 때문인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고 이윤과 이익을 남기는 것을 최대의 가제로 삼는 자본주의 문화는 인간의 생명현상을 말도 못하게 축소시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시장화시켜서 이윤과 이익을 위해 생명을 소모시키는 장으로 삶을 변환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은 생명을 나누는 사이가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성이 줄어듭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무반응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가 삭막해집니다. 생명현상이 줄어든 것은 고스란히 비혼과 저출산으로 드러납니다. 생명현상이 줄어든 사회에서 탈교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넘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생명력이 축소될 때 교회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생명현상인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고 확장된 가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결혼이나 출산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서 교회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가장 함축적인 언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자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아름다운 정의와 설명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사랑에 대한 묘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아는 것이 참사랑의 본질을 아는 가장 빠른 길인 동시에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또는 사랑의 창가라고 불리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랑장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에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장은 사도 요한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에 더 관심이 가게 합니다. 또한 더욱 관심이 가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준으로 12장과 14장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데 생뚱맞게 사랑에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13장이 없다 하더라도 12장과 14장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연결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처럼 13장이 없어도 12장과 14장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의 13장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은사 이해와 남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탁월한 은사와 열등한 은사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중 일부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뽐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먼저가 아닌 가장 나중, 맨 나중에 언급하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한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은사들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도 밖으로 외형적으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용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흔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는 말씀에서 더욱 큰 은사는 가장 좋은 길과 같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오해입니다. 더욱 큰 은사에서 이 은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래서 카리스마타라고 이 원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에서 이 길은 단수 호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은사들과 길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에서 길은 일반적인 길이나 도로의 뜻과 함께 삶의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더욱 큰 은사나 가장 탁월한 은사로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사랑의 방식을 따라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오직 사랑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방언이 나옵니다. 또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예언이 나오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희생하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오히려 무익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의 살림을 차릴 때 최신 스마트 TV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세트 등 뭐든지 가장 좋은 가전제품들로 이제 다 준비했는데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TV나 냉장고, 세탁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내게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저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도 사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랑, 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4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사진으로 찍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면 확실히 이 말씀이 보다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호공의 구름처럼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 중에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4절 초반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사랑,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래 참는 사랑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의한 일에 대면하고 맞서기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비겁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와 허물밖에 볼 수밖에 없는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 성숙하기를 기다려주는 사랑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오래 참는 사랑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정말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심판과 영벌을 받아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친척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 실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온유함을 친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만큼이나 친절한 사랑 또한 강조합니다. 사랑은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데 친절을 통해서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친절한 사랑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필요한 사랑, 아무 보상 없이 내어주며 돌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구체적인 사랑이 섬김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아마 으뜸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신행일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에 있어 믿음은 그래도 알겠는데 행함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2절 후반부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만큼이나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사랑은 구원을 이루는데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이 출발하여 사랑으로 구원을 안성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구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도록 더욱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원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목표이며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며 친절한 사랑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과 친절한 사랑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 사역을 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물론 긍정적인 말, 좋은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상처받았어. 주어가 빠져있지만 나 상처받았어 일 것입니다. 상처받은 분과 목회 상담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분은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 또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우리 서울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나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또 왜 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되 깨닫고 실천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혹시 사랑이 부족해 또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이 들려온다면, 아,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었는데 이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회는 세력을 키워 누군가를 지배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키워 세상을 섬기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교회 하나가 없어지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생명이 형편없이 축소된 우리 시대,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우리 시대,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숫자가 줄었다고, 교회인 숫자가 줄었다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사랑이 없음을,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